열왕기 학원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열왕기 학원에서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망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당시 수도였던 사마리아 함락된 사실을 가지고 열왕기의 저자 신명기 역사가들은 나름대로 해석을 가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제국 아시리아는 주님께서 당신 분노를 표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벌을 내리신 것이다. 왜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께 경신대를 바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터뜨렸다.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지 않는 그들에게 분노를 터뜨렸다라는 신명기 신학자들의 해석이죠. 남유다도 이제 열왕기 학원에서 망합니다만은 그 남유다의 멸망은 열왕기 학원 끝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신학적 해석을 덧붙일 만한 자리가 없죠. 그래서 남유다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해석은 예언서들을, 그 멸망 때 예언서들, 이를테면 예레미야서 정도 되겠죠. 그런 책들을 보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어떤 신학적 해석들을 예언서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는 그 처음 시작들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다 전통 안에서는 예언서에 속하는 책, 전기 예언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이렇게 나뉘는데 굳이 차이점을 본다면 전기 예언서의 예언자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책을 갖고 있지 않은 예언자들이고 후기 예언서의 예언자들은 뭐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가 자기 이름으로 책을 갖고 있는 예언자들이 되죠. 그래서 당연히 신명기 역사서 열왕기는 이 예언자들의 생각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계 이 신학자들과 예언자들은 이렇게 또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왕정에 대한 상반된 평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남유다로 내려오고 하면서 그런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장 1절에서 18절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뒤를 잇다 합니다. 열왕기 학원에서 어찌 보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1절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들어올리실 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쩐지 엘리사도 다른 예언자 무리들도 엘리야가 하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미리 알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 보면 예리코에 있던 예언자 무리가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님을 당신에게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라고 하고 있죠. 자,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 엘리야는 끈질기게 따라보는 엘리사에게 청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네가 나한테 바라는 게 있구나 라고요. 9절 강을 건넌 다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해주어야 할 것을 청하여라.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스승님 영의 두 몫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영의 두 몫이라는 것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스승님 능력보다 두 배 정도는 더 강한 능력을 주십시오. 라는 뭐 그런 어찌 보면 아주 세속적인 청을 드린 모양으로 보입니다. 엘리야가 그 청의 조건을 듭니다. 10절 너는 어려운 청을 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하죠. 11절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언자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안에 이 전통적인 예언이 시작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승천이라는 것은 그 예언 정신이 죽지 않고 예언자에서 예언자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상징성을 나타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언자가 안 죽었다라기보다는 예언자의 그 예언이 하느님의 말씀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결국 그 궁극의 예언자는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예, 그래서 그래서 승천, 성세에서 승천을 했다라고 여기는 사람, 구약 성세에서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도 승천했는데 예수님도 승천을 하시죠. 엘리야는 죽음을 피해서 승천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승천을 하시는데 이 그 뭐랄까요? 그 구약의 세속적인 복의 관념이 여기서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을 어떤 피해야 될 하나의 멸망으로 보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멸망을 피한 사람이다. 모세도 그 멸망을 피한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하나의 멸망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새로운 시작으로, 영적인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관이, 영적인 신앙관이 같은 성서입니다만 크게 변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장 19절 25절 엘리사가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키다. 여기서부터 열왕기 학원에 아주 불편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언자의 폭력성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도 그는 그를 잡으러 온 병사들을 모조리 죽였었는데요. 1장 10절 엘리야는 그 50인대장에게 이렇게 말하여 대답하였다.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10명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의 부하 10명을 삼켜버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행동이고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어이없는 행동을 합니다. 자신을 놀리는 아이들을 학살합니다. 23절에서 24절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베텔에 올라갔다. 그가 베텔로 가는 도중에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며 그를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암곰 두 마리가 숲에서 나와 그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찢어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열왕기하고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하느님 뽑아놓은 예언자가 자기 좀 애들이 와서 좀 놀린다고, 옛날 한국에는 뭐 그런, 요즘에는 여기서 애들이 모이기 때문에 차로 모여야 되니까 모이긴 하겠습니까만, 한국에서는 애들이 막 동네 다니면서 막 놀릴 거 다 놀리고 다니다가 싸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랑 똑같죠. 그렇다고 애들을 죽이지는 않는데 엘리사는 자기 외모를 가지고 애들이 좀 놀렸다고 아이들 42명을 곰을 가지고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이 성서가 그 시대와 주변 지역의 무당 양식에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동의 문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목적이 그 사람의 윤리성을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앞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의라는 관념이 아직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힘을 갖다가 보여주는 게 바로 정의가 되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정도로, 엘리사는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선에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은 뭐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동 지방의 그런 어떤 문학 양식이 이 성서 안으로 들어와서 그걸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해둔 것이죠. 깊이 고민하면서 막 하느님의 예언자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괜한 고뇌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대목입니다. 다른 식으로 고민해봤자 답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양식들이 들어와서 어떤 예언자의 어떤 물리적인 위대함을 보여주려는 문학 양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 요람의 이스라엘 통치.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제 북이스라엘 임금이 되죠. 뭐 아들 임금이 되는 건 그 시대는 당연한 거고요. 평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2절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같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기념 기둥을 치웠던 것이다. 기억하시겠지만 아합은 전장에서 죽죠. 예언자 예언대로 죽습니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왕의 차림을 하지 않고 변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속절없이 날라온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죠. 그리고 여왕 이세벨은 아직은 살아있지만 그 저주의 선상에 있습니다. 그 여왕까지도 아주 끔찍하게 죽을 것이다, 천하게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아직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아들이 왕이 된 것이죠. 나름 평가가 괜찮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예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예로보암은 동네 북마냥 계속 열왕기에서 욕을 먹고 있죠. 3절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이 저지른 죄에 사로잡혀 그것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열왕기를 읽으시면 예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임금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신명기 신학자들이 이렇게 싫어하느냐? 예루살렘으로의 어떤 성전제의 집중을 막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3장 4절에서 27절 이스라엘과 유다 동맹군이 모압과 싸웁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이게 엘리사 이야기보다 더 혼란스러운 이야기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자 모압은, 모압이라는 그 지역, 민족, 땅은 북이스라엘을 바치던 조공을 중지하고 곧장 반란을 일으킵니다.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 임금 요람은 곧 출정을 준비하는데 그는 유다 임금과 에돔 임금에게도 출정을 권유하고 함께합니다. 9절 그리하여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과 에돔 임금이 함께 행군하였다. 그들이 이래 길을 돌아 행군하는데 군대와 군대의 뒤를 따르는 짐승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을 것은 아니 북이스라엘 임금이 남유다 왕에게 출정을 갔다가 이렇게 같이 하자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거죠. 어차피 같은 나라인데. 근데 에돔 임금에게도 출정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그 이스라엘 원래 그 민족 유다 민족 안에 그 울타리 안에 들지 않는, 일단 원칙적으로 들지 않는 사람인데 에돔이 이렇게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 야곱의 형 에사오에서 나온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돔은 조금 다릅니다. 에돔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 가장 잘 지낸 민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나중에 신명기에 12장에서 16장인가요? 그때 그 신명기 법전 쪽을 보면 에돔은 자기 민족으로 취급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모압 암몬에서는 그 자기 민족으로 이렇게 넣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에돔은 형제로서 대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도 에돔은 다른 특별한 지위, 그러니까 뭐 원래부터 같은 뭐 이렇게 민족으로 원칙적으로 민족은 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작은 동생으로 거의 작은 뭐 형으로 아예 그냥 이렇게 취급을 해준 하나의 민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그 에돔 나중에 접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중에 보면은 그 이두미아 임금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헤로데 대왕, 그죠?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그 헤로데가 바로 이두미아 출신, 에돔 출신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스라엘과 에돔이 이렇게 되게 친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물이 떨어졌죠, 군대가. 물이 떨어진 징조를 요람 왕은 불길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느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예언자 엘리사를 찾죠. 엘리사가 예언합니다. 18절에서 19절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손에 모압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요새성읍과 모든 주요 성읍을 쳐부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엘리사의 예언대로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진영의 승리를 하는 듯하게까지 말합니다. 24절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자 이스라엘 군이 일어나서 모압인들을 쳤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자 이스라엘 군은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모압인들을 쳤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초반에 이 정세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밀고 올라가면서 이제 모압 사람들이 후퇴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이상해 보이는 일. 27절 그래서 모압 임금은, 모압 임금입니다. 모압 임금은 자기 뒤를 이어 임금이 될 마다들을 데려다가, 마다들이 뭐 그렇게 늙지 않았다면 전장에 같이 데리고 나왔겠죠. 전투를 치르기 경험을 쌓기 위해서요. 그 마다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서 번제물로 바쳤다. 그러자 무서운 분노가 이스라엘 군에 내렸다. 이스라엘 군은 그곳에서 철수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라고 합니다. 엘리사 예언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느님의 신탁을 준 전투에서 모압 임금이 자기 마다들을 자기 이방신에게, 자기들의 신에게 바치자 무서운 분노가 북이스라엘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 분노 때문에 이스라엘 군이 그곳에서 철수합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긴급함을 느낀 모압 왕이 자신의 소중한 장제를 번제물로 바쳤죠. 아마도 몰록신, 그 아이를 바치는 유명한 신이죠. 몰룩신에게 바쳤을 것인데 그러자 무서운 분노가 이스라엘 진영에 내리고 그들이 철수하고 전투가 흐지부지 끝이 나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느님의 신탁마저 받고 하느님이 이길 것이라는 신탁을 받고 치른 전투에서 하느님이 이방신의 분노에 쫓겨서 도망을 치는 꼴이 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 또